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3일 남았네요.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비난 또 비판 사랑 없이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범위가 조금 더 확대돼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은 포괄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관이 섞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큰 주제이긴 한데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는 소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차피 이 대상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썩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평생 나그네로 사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이제 무역상들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루디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 쪽에서 온 여자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인도 뭘 하는 여자였습니까? 옷감 장수를 옷감을 팔고 또 물건을 띄어다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왕래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 들어가서 다양한 영업과 비즈니스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돈을 만지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누구네도 잘 됐대. 누구네도 아무개 집사님도 이번에 그 건이 돼가지고 돈 좀 만지게 됐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는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적으로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 거예요. 저 김 집사님 댁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안 될까?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덜했나?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신앙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뜻밖에도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다라는 논리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짧은 선교 한 20, 30년 역사를 봐도 그런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뿌리를 내릴 때는 굉장히 신앙 자체가 담백하고 순수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족도 희생할 수 있고 생명도 걸었던 그런 순교의 터위에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부흥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는 6.25를 겪게 되죠.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에는 미 군정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이제 독립국가로서 모양을 갖추어가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 국민적 의지가 담보되어서 정부에서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 귀에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린 자매들이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저 먼 나라 가서 사실 명색이 간호사지 그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어린 자매들이 뭘 했습니까? 그 국민들조차 만지기 싫어하는 시신 같은 거를 알코올 솜으로 하루 종일 닦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광부라는 이름으로 파견이 되어서 저 수백 미터 갱도까지 들어가서 그 석탄가루를 마셔가면서 마르쿠화를, 달러를 고국으로 보냈어요. 그 종잣돈으로 한국 경제가 이만짝 기초를 닦게 됐는데 그때 온 국민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 염원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편승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리얼 리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필요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felt need,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오늘날 현장은 뭐가 필요한가, 복음의 초점이 이렇게 삐딱선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 복음이 이렇게 서서히 누룩처럼 퍼져가면서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교회는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 자체가 우리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병들고 변질된 복음의 내용을 형성하고 말았어요.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온 겁니다. 그런 상인들의 영향력 아래 이것이 하나의 뜻하지 않는 폐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이중적 폐해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이제 돈을 만지고 개인적으로 성공을 하기 시작한 상인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세상 속에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게 되었는가? 건강한 신앙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비즈니스 현장은 전혀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항목을 들자면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탈세하고 똑같이 착취하고 똑같이 무자비하고 똑같이 힘의 논리로 경제의 논리로 세상 사람들이 비즈니스하는 원리나 하등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장사는 장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에서 이중적 폐해와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13절을 볼까요? 4장 13절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죠? 안개니라. 안개니라. 자, 이 안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냥 무대책으로 대책 없이 내일 일을 모른다는데 꼭 무계획으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질서를 따라 계획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핵심적인 가치는 그 비즈니스의 모든 전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모든 영업은 그것이 서로 이윤을 남길지라도 그것은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뭐라 그랬죠?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여러분, 헛되다는 대표적인 주제가 담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우리 주일날 쭉 몇 주에 걸쳐서 강의를 들었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사실은 세 가지예요.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살아보니까 세상은 모순 그 자체더라. 마지막이 뭐죠?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불확실하더라. 이것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면서 다 누린 사람이 얻어낸 결과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면 맞는 겁니다. 송태건이가 그랬다면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그랬다면 그 말은 맞아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주제가 헛되다는 주제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야고보사도 그거를 안개니라 그랬어요. 텅 빈 실체인 걸 같아서 잡았는데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1996년에 미국 항공사인 TWA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해 이 항공사는 초과 달성을 해서 순이익이 400%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이 터뜨려지는 그 시간에 TWA 800 항공기가 파리에서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인데 그냥 원인 모를 고장으로 200명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그것이 이 400% 초과 달성을 했던 이 TWA 항공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어요. 그리고 5년 후에 항공사는 문을 닫게 되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너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는. 자, 우리가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살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문을 나서면 지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돌아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에 이 서울공화국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맞습니까? 곳곳에 폭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폭탄들. 위험이 산재에 있고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길 가다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안개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크게 늘 마음 저 밑바닥에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첫째,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두 번째,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새로운가? 인간은 늘 새 것을 추구하고 살죠? 그래서 자꾸 아내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물건도 자꾸 바꿔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는 본성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의미 있는가?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가진 게 없어도 거기 분명한 동기가 있고 의미만 있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저 내재적인 본심 속에는 항상 그 의미 지향적인 본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에 붙들리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 내가 가치가 있다 할 때는 거기 전 인생을 던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 영원한가? 이건 오랜 인류 역사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답을 좀 확인해 보십시다. 무엇이 영원한가? 오래전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답변 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다 엽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8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누가 동일하십니까? 누가 영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글에서 남긴 구절 가운데 가장 그 마음이 든든해지고 감격이 일어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은 주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아무리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오래 병자리에 누워있거나 그러면 힘들어서 바뀌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자꾸 지치잖아요.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갖고 있는 한계가. 물론 변할 때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부패성 때문에 자꾸 서로가 관계가 나쁘게 변해요. 인간은 별 수 없더라고요. 천하 누구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골동품처럼 갈수록 귀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갈수록 서로가 폐품이 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오늘 성경 기자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 오늘도 우리를 늘 초대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분, 누군가 나를 항상 찾고 있다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왕따 무섭죠? 왜 무서워요? 따돌리잖아요. 근데 오직 이 땅에 한 분만이 나를 영원히 사랑의 추적을 해주세요. 얘 지금 어디가 있지?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뒹굴고 있나?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2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이제 80이 되었던 살아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점과 방향이 이분께 계속 더 목마름이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절망으로 손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붙잡고 싶었던 것들에게 좌절하고 그렇게 오르고 싶었던 자리를 향해서 진저리를 내면서 결국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옮겨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너무 세상이 좋은 사람 있죠? 너무 세상이 재밌어. 시험 들면 그래요. 시험 들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금식을 하다가 목회가 힘드니까 금식을 했어요. 위급하다 그래서 저 수요일인데 친구들끼리인지 급하게 갔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이 친구가 뭔가 자꾸 중얼거려요. 저보다 이제 몇 살 나이로는 형님인데 가만히 귀를 대고 뭐라 그러나 들어봤더니 그 혼미한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이 너무 좋아.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떠나기 싫어. 세상이 너무 좋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사실 앞에 절실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간도 흐르고 세월도 가고 인생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땅의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또 무엇이 영원할까? 자, 마태복음 24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35절. 자, 오늘 우리 19진 귀한 찬양 수고하셨는데, 19진 1부 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시작.
전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가 영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뭘 붙잡고 산다 그러죠? 약속을 붙잡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리드해 가야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자기가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기 시작해야 돼요. 모든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일생의 원칙과 원리를 찾아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온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과 내가 붙드는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인생에 사는 원리가 달라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세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뒤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영원한 것 세 가지 저를 보세요. 외웁시다. 첫째, 뭐가 영원해요? 그리스도가 영원해요. 두 번째,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세 번째,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영원해요.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게 오늘의 대답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끝부분에 나오는 인생은 어떤 종류의 인생이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생살이를 하면서 세상 속에 사는데 이중적으로 살더라고요.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만지기 시작한 부가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혼란을 가져왔다 말입니다.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포함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곧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포함하지만 복음의 핵심적 가치는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약속한 전부의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자랑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건 내가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은혜 아니죠. 하나님이 준 것만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즈니스를 그럴듯하게 해서 수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백이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이게 주님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지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바른 행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설명합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어디 멀리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렀어요. 너는 다섯, 너는 둘, 너는 하나 다 맡겼어요. 내가 좀 어디 멀리 출장을 갔다 올 테니까 이것 가지고 장사들을 해라. 장사하라고 맡겼어요.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고 이제 주인과 종들이 장사한 내용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이 다섯을 남겼습니다. 그 원금하고 갖고 왔어요. 두 달란트 남겼 종이 원금하고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갖고 왔어요. 근데 성경을 잘 나중에 보시면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나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얼마를 남겼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벌어졌는가 하면 한 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종도 결산을 하러 왔습니다. 원금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땅에 묻었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장사를 안 했어요.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 돌아올 때 다시 꺼내서 원금 손에 나지 않게 갖고 온 겁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의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손에 안 끼쳤잖아요. 아무 손에도 안 끼쳤는데 원금 그대로 갖고 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너무 처벌이 가혹하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뭐 하라고 맡겼죠? 장사하라고 맡겼어요. 자, 장사를 하면 꼭 이윤이 남는 법은 아니죠.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죠. 주인, 그거 몰랐을까요? 주인이 원하는 거는 맡길 때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종들은 손에 날 줄 몰랐을까요? 각오하고 장사했어요. 왜? 그것이 주인의 돈을 맡긴 원래 뜻이었기 때문에. 손에 날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를 안 했어요. 왜 장사 안 했을까요? 누굴 몰랐기 때문에. 누굴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결국 이 종의 문제는 주인과 관계 문제였어요. 주인을 정확히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가끔 가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두 가지예요. 종교적 열심과 자기 의에 기초한 열심일 수가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다른 열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을 다 열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거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까지도 이 땅의 사역을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벌이의 비즈니스의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철저하게 주인은, 기초는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비즈니스요,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생성되어진 이윤과 이익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 정도다. 곧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영업과 그 인생과 그 장사는 자기 장사였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지만 유명한 뇌성 마비 지체 장애인 시인이죠. 송명희 씨. 이분이 쓴 시 중에 딱 제목이 한자 나라는 시가 있어요. 나. 저는 한 25년 전 이분을 옆에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63년생이니까 벌써 50이 넘으셨겠네요. 한마디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후에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다 그래요. 한마디를 하는데 한 몇십 분 같이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몇 마디 못했어요. 한마디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잘 발음도 정확치 않고 옆에 대신 통역하는 사람이 따라다녀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주옥 같은 시편만큼이나 청초한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언한 시들이 있죠. 그 중에 나라는 시가 있었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그 다음 우리 온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어가 하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분이 공평하다면 공평한 겁니다. 이분이 공평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사장을 맺으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고 소개를 합니다. 인생살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고백과 삶이 다른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영역이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아직도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경우일 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잉태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조용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분당에도
주 사랑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주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려오십시오.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흐트러졌던 인생과 혼돈되었던 삶이 질서가 잡히고 하늘이 약속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3일간의 특세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꼭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 문제를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른 남의 소리로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